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오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마침내 그는 로마를 천하 통일을 했고 로마 제국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도 받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때부터 200년간의 기간은 변경의 수비도 견고하였고 이민족의 침입도 거의 없었고 국내의 치안도 안전히 확립되어 물자의 교류도 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많은 도시들이 번성하여 평화를 구가하였습니다. 후세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더 막강한 군사력이 필요했고 더 거대한 경제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징병하고 더 많은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전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압적이었던지 만삭인 마리아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적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한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약 80마일, 128km나 되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걸어가야 했던 마리아는 몹시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의 심경 또한 복잡다단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흘러 읽어도 누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전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빈민촌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그들이 찾은 베들레헴 또한 유대의 많은 동네 중 그저 한 동네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동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서울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8,000km나 됩니다. 그리고 당시와 지금은 약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와 같은 말들이 큰 의미 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로 역임을 받는 노래는 1926년에 발표된 윤심덕의 사회찬미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루마니아의 작곡가 이오십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이라는 왈츠곡에 우리말로 가사만 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최초의 대중가요는 이에리수라는 가수가 부른 황성예터입니다. 1928년 가을 서울 종로의 단성사 공연 중 막간에 처음 이 노래가 불렸습니다. 이 노래의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폐허에 서린 회포를 말하여 주노나 아 외로운 전하근에 홀로이 잠 못 이루어 구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나라 잃은 서름을 애둘러 표현한 노래입니다. 18살의 에띤 여가수가 이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자 나라를 잃은 서름은 흐느낌에서 이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울고 가수도 목이 메어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놀란 일본 순사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노래를 중단시켰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개성은 정치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거란, 여진, 송나라, 일본은 물론 동남아와 아라비아 나라들까지 교역하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노래의 작곡가는 고려의 수도 개성의 궁궐터인 만월대를 찾았다가 풀이 온 땅을 덮을 정도로 폐허가 된 그것을 보고서 비통한 감회에 젖어 이 노래를 즉흥적으로 곡을 붙였다고 합니다. 폐허가 된 고려 수도를 노래하면서 일제로부터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조선의 독립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황성예터 이 노래를 외국인에게 들려주면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황성예터가 어디지요? 라고 오히려 반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 노래는 폐부 깊이 찌르는 애절한 감동이 느껴질 것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집, 다윗의 동네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걷는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실상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6절과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탈리마인데 이 단어는 오늘날 숙박업을 뜻하는 여관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의 여관에 해당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막입니다. 그 주막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 묵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혹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에 갚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치 임금이었는데 그 당시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간 돈은 두 달치 숙박비였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장기간 숙박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유월절 절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여쭈었더니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10절 1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 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객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관과 같은 단어인 카탈리마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하면 별 다섯 개의 대형 호텔은 고사하고 별 한두 개의 작은 호텔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관을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으로 말씀드리면 사랑방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 베푸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빈 방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 집을 찾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특히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여러 개의 방을 가진 사람들은 순례객들을 접대하는 것을 신앙적인 특권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신앙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한 공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옆에다가 짐승을 기르는 축사를 짓곤 했습니다. 때로는 천연 동굴 앞에다가 축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즉 동굴 앞에 축사를 짓고 그 옆에다가 사람이 사는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사랑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방을 내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가난한 사람이 역겨운 냄새가 쩔어 있는 자기 집 축사를 내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성탄 축하의 밤과 같은 교회 행사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연극을 보면 구유를 아주 예쁘게 장식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시고 주변에는 양을 비롯한 몇 마리의 가축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목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온 세상은 흰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명이 비치면 아주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누우신 실제의 구유는 그렇게 멋있는 곳도 그렇게 낭만적인 곳도 아닙니다. 만약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가 결혼해서 첫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시집간 지 오래되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작은 사업이나 장사를 하였었는데 부도를 맞아서 빚이 가득해서 거처할 집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또 출산을 위해 병원을 갈 돈이 없어서 허름한 여인숙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분유를 먹여야 하는데 분유를 살 돈이 없습니다. 아기는 배고프다고 울어대는데 먹일 분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인 구유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초대형 궁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의 진미를 먹었을 것이고 수많은 만주 백관들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면 제국 내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고 불렸고 그가 다스리던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후세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겠습니까? 반면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그것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았던 사람들은 천하디 천하게 여김을 받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말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상대적으로만 또 일시적으로만 높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절대적으로 또 영원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유까지 낮아지심은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비천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구유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유에 눕게 되심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주님이 계실 곳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베들레헴에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주님을 위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구분해주는 표지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과 사탄의 말이 가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 속에 있을 곳이 없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요즘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표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합하면 최소한 1만 명 이상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건이 얼마나 감격과 충격이 되었던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취하신 행동을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등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행해 주실 수 있는 것, 그들의 욕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주리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단지 한 끼니에 배부른 식사가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 속에 가득 채울 때만 우리는 영원히 배부름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현장 체험 학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서 열두 제자가 아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떠난 그들 속에는 주님이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곳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잠시 후 떠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주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도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우리가 거할 곳이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속에는 주님이 거할 곳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간 중 가장 중요한 곳이 주님이 계실 곳인데 정작 주님께서 계실 곳이 없습니다.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교육계, 국방계 등 사회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게 하십시다. 우리 가정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화목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게 하십시다. 또한 내 일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맑아지고 더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 곳이 있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주님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가 아니라 있을 곳이 있음이러라가 될 때에 우리는 12월에만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6월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7월에 크리스마스, 8월에 크리스마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1년 12달 365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뿐만 아니라 6월에도 성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의 무자비한 호정령과 사람들의 무관심, 주님을 위한 공간 없음이 주님을 구유에 눕게 만들었지만 주님의 구유에 누우심이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소리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속적 가치관의 소리가 가득해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웠던 욕망처럼 우리도 주님보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으로 채웠을 때가 셀 수 없이 많았음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았고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지지 않았으며 이 시대가 오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회가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심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계실 곳을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12월의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6월, 7월, 8월의 크리스마스도 맞이하게 하시고 36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